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아침 새벽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을 기록한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최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그 의도와 목적을 조유로 알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종들에게 이 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참으로 마음을 다해 주의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폄하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10시에 웨스민스터 대회론답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무한히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 변화되지 않는 분이 변화되는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민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보다 더 믿기 어려워하는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하나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치고 그런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처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소수의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라고 혹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대중 전체가 다 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향 시민 전체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조문을 온 사람들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고,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대제사장이 나중에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모의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나사로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도 죽어서 무덤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예외 없이 다 다루고 있는데 그 표현이나 그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두울 때라고 기록했고 반면에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때에 대한 묘사도 다를 뿐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묘사도 조금씩 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네 조각으로, 사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조각으로 흩어진 이 조각을 하나의 조각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5복음서와 같은, 그죠? 다른 어떤 복음서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그렇게 합쳐놓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활의 아침이라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사실은 각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장 42절에 보니까 유월절 안식일 전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는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냥 안식 후 첫날이라고만 언급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어떤 표현을 쓴다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하면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때를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그 때를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클라이맥스로 우리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는데 11장 5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조금씩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11장 55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12장 12절에서는 그 이튿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전에 그 이튿날이니까 5일이죠. 그죠? 5일 전이 되겠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9장 14절이나 31절,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6일간의 기록에 총 8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안식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가다가 19장 42절에서 유월절 준비를 언급한 다음에 유월절 안식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안식 후 바로 첫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오후 3시까지 따지면 몇 시간이죠? 24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에 주일, 우리 주일이죠? 주일 오전 4시 로 만약에 환산하면 몇 시간인가 하면 1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 더하기 13 하면 37시간이죠. 그런데 37시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처럼 집요하게 유월절 안식일을 추적해 가다가 정작 유월절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무덤 속에 오래 둘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로서의 부활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이 유월절 안식일을 그렇게 집요하게 언급을 하다가 안식 후 첫날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간절히 그토록 바라셨다,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을 살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또 살펴보시면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자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무덤에 많은 여자들이 함께 찾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복수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만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시되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실 때도 곁에서 지켜보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큰 돌을 불려서 무덤 입구를 막고 놓고 간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언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왔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여자들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막달라 마리암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더 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10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마치 공관복음서 기자도 반영이라고도 하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여자들의 이름을 쭉 거명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항상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뭐 등등 다른 여자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복음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가? 또 사도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만 마치 예수의 무덤을 찾은 것으로 언급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처럼 컸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왜 그렇게 애정이 그렇게 더 강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이죠. 받은 사랑이 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의 증거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낳은 사람이죠. 일곱 귀신에 들렸으니 그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받은 은혜가 크겠습니까? 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죠.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렇게 더러운 여자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가 물리쳐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아시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지요. 그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몬을 불러가지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지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다른 여자보다 항상 앞서서 등장하고 왜 공관봉사 기자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가 참으로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1장, 12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통 사랑하면 마음의 어떤 뜨거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동반한 정서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끌어오르는 어떤 애정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살갑게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무슨 말을 해도 맞장구 쳐주고 그 다음에 무슨 필요를 말하면 금방금방 채워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런 일에 다소 소홀하지만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이러저러한 정서를 느끼고 고양된 감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서가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예수를 찾아왔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절 그 다음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갔던 무덤은 예수님이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신 바로 그 무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0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에 와보니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른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안식 후 첫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시간이죠.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시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실로 인한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객관적 사실로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믿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객관적 사실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했는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가족, 제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직은 먼저 떠나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인 장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모님을 2016년 11월에, 그 다음에 장인어른을 2017년 6월 초에 각각 떠나보냈습니다. 그 두 분의 시신을 화장해서 파주에 있는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시신을 매장할 때마다 이 장소를 특별하게 이해하거나 취급하거나 특별히 연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그분께 가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을 자꾸 찾고 그리워하면 마음의 슬픔만 가득할 뿐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기가 힘드니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묘지를 안장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괜히 거기 가서 묵상하고 괜히 돌아가신 그분을 추모하는 이런 행동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 아마도 이런 정서였겠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로 인한 마음의 깊은 슬픔과 좌절이 있었겠는데 그러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참 소망과 위로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 이 말을 들었던 이 두 제자가 급하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제일 먼저 도착했을까요?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젊었기 때문에 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 그런 데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덤에 빨리 도착한 요한이 무덤을 들여다보았지요. 들여다보았는데 세마포가 놓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돌무덤의 입구는 보통 한 90cm 정도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숙이고 작은 출입구로 거의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작은 출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출입구로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매장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저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이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좀 이 두려움의 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는 평소 좀 남자다운 이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절, 7절에 묘사하고 있죠?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혹시 감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쇼킹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매우 놀라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놀라셔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나사로가 묻혀 있었던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죠? 세마포로 굵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아마 강시처럼 통통 이렇게 뛰어나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어놔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실제로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옮겼더라면 거기 세마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마포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정신나간 도굴꾼이 세마포는 두고 시신만 들고 가겠습니까? 혹시 세마포를 뒀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되죠? 급하게 풀어 헤쳐진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마치 애벌레가 알집에서 빠져나가버린 그런 상태로 그 모양, 예수님의 그 육체 시신의 모양이 세마포 형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 이 간격이 예수님의 얼굴과 목 길이만큼 똑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물증이 뭐냐? 세마포와 수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도둑질 해갔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세마포는 남아있었고 또 남아있었다면 풀어 헤쳐진 채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 모습 똑같은 그런 모양대로 세마포가 이렇게 말려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도 예수님의 목 길이만큼 곧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세마포와 수건을 봤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였죠.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봤지만 믿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8절에 그 다른 제자, 이 그 다른 제자는 보통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지요. 그 다른 제자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오늘 설교에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했다면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믿은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부활의 가능성은 믿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리는 걸 봤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가능성은 이미 믿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가능성은 그는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냐? 여러분들 구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대로 아직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보고 믿었다는 것이 뭘 믿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마리아가 전해준 사실이 진실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말인지 분명치 않아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께서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료 제자한테 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성경이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봤습니까? 그런데 세마포와 딴 곳에 놓여진 수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도둑질했다면 수의를 벗겨놓고 도둑질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수의를 벗겨놓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에볼라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런 상태로 두고 시신을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둘 말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셨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새로운 존재의 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질산에서는 어떤 일이 가능하지요? 물리적 장벽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 사실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지금 닫고 있었습니다.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쏙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시면 성경은 대답하기를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존재의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장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해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살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들이 나타나지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2절,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편 16편 10절 말씀들이 예수로서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일 저녁에도. 우리 인간들이, 온 인류가, 모든 인류가 동시에 모두 다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건도 온 인류가 동시에 모두 다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하면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 목격해도 사실이면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은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아직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8절에서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좀 희미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떤 믿음과 다른가? 20장 29절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에게 부활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받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고는 믿는 믿음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목격하면 다 믿습니까? 눈으로 목격하면 다 믿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면 눈으로 목격한 것은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이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눈으로 획기적으로 보는 그 표적은 무의미해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다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굴려내고 번개 같은 형상과 눈 같은 흰 옷을 입은 그런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 있었는데 경비대들이 말이죠. 그 천사를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죠? 경비대가? 그런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뇌물을 주고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말하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지요? 눈으로 보면 다 믿느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로서 눈으로 직접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시라고.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난다고 말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더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말하지요?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내적 증거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요한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는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도마예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근데 어떤 자가 더 복되냐? 물론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자에 비해서는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그러나 어떤 자가 훨씬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본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어떤 오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증거하지요? 눈으로 보고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와 요한보다 못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실제로 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마르다 같은 경우에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아직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성경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으로 봄으로, 그러니까 즉 특정 상태에 놓여있는 빈 무덤을 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물론 전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그냥 보고 믿는 그 믿음의 부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처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긴 여긴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공회 중에 나가서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특별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특별히 요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눈으로 그런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를 보여준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 귀한 믿음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인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그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상관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 믿으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 또 사복음서 기자가 각각 달리 이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진술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참으로 온전한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성경적 믿음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성경대로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